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외부의 어떤 의견과 생각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를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곧 무너지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논리에 의해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요한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 또는 다른 사도들이 반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결국 마지막 결론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본질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도전받는다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나 문화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음보다 좀 더 강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은혜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거나 쟁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평생 지켜왔던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알파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할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약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행동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또 다른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회의로 이제 옮겨지고 거기서 논의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에도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종종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데 너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잘 넘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 또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도덕적으로 뭔가 완성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복음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왜곡되고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달성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애를 써야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현대에도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행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이런 것들이죠. 어떤 외적인 규율 같은 거예요. 규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예배라든가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뭔가 특정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거 좋은데 이런 걸 반드시 따라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원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도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어떤 완성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완성이 구원과 연결될 수는 없죠. 그래서 구원은 이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왜곡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고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 구원의 조건 속에 어떤 것들이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데 적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한 어떤 규범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점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은 그 어떤 조건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는다면 과감하게 뿌리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6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는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 이제 회의를 하죠. 유대인들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것처럼 고넬료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것을 이제 나눠준 거죠. 이런 사실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다른 율법을 행하거나 그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누가요? 이방인들 역시 그 사실을 고백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사실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12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사역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던 이런 사실들을 이제 입증하는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온 것을 봅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었어요. 유대인이란 우리만 그 복음을 받았고 우리만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방인도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그러므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복음과 연결 지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모든 경계들 다 초월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어떤 특정한 민족, 문화, 계층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한하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교회에는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초월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성향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또는 외모라든가 과거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제한되고 그렇게 내가 막아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내 속에 혹시 누군가에게 막혀 있다면,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에 35절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도 제안하지 않은 복음을 우리가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21절에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수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죠.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서 아마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내용을 들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했다.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다시 한번 재건했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21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화해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금지 규정이 뭐였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는 것,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는 구원과 연관된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걸 좀 지키자라는 뜻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서로 합의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평화하고 연결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네 가지 조건이었던 것을 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이 복음을 왜곡하지 아니하려는 수고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 요구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속적인 어떤 그 도전들, 우리 교회가 많이 경험하죠. 율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너 이거 지켜가 더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다 인도해 하신다라는 말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율법을 더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건가를 함께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좀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시는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들이 다 달라요. 교단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교회 문화도 아마 다를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서로 용납해 주는 거죠. 이거 틀렸고 이거 맞았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복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때로는 개인적인 자유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안 먹겠다.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자유도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 와서 목회하는 게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마음이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진 소식도 제가 종종 듣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에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옛날 복음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정말 말씀에 의해서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교회가 어떤 전통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규율 이런 것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정말 복음 그 자체를, 말씀 그 자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때로는 문화나 세대 간 어떤 그 감격이나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조건이 아닌 은혜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 어떤 문화, 계층, 부의 뭐 차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이것은 내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셰필드 한인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노력해야 될 건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를 위해서 신자 간의 화합을 위해서 네 가지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잘 좀 지켜나가자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좀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 개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런 생각을 늘 함께 하며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